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믿음의 삶은 보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가 혹시 내세라는 것이 있을 때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다달이 자신의 내세를 위한 보험료를 지불하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심성이 많고 신중한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은 종교는 하나쯤 있으면 좋지만 깊이 빠져서는 안 돼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믿음은 투자와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주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물질의 부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나를 부유하게 하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를 성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과 거래하듯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고난이 오거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다양한 관점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주의 관점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경주라는 단어는 아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는 경주, 경쟁, 싸움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원형 경기장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이 표현의 증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마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사진과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 명 한 명 소개하듯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갓 스포츠 분야에 입문한 선수처럼 혹은 계속해서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그 믿음의 전당에 걸려있는 사진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그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이 있으며 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졌던 에녹이 있습니다. 또한 홍수가 올 것을 예비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땅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말씀 하나를 붙들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도 힘써 경주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정도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옹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무거운 짐,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라톤 처음 출발하는 지점에 누군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어깨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리에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수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 또 순위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경주를 할 때에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애를 쓰고 가벼운 신발과 최소한의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몇 번이나 권면하셨지만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좀먹어 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왜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들이 내일도 주어질지 알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인생에 거창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80까지 제 인생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뜻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계획표를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여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불확실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특히 과거와 다르게 하루하루가 또 일주일이 한 달이 매년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변하는 기후와 환경과 국제 상황 속에 자신이 속한 분야에 1년 뒤에 어떤 상황이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는 달랐습니까? 아까 믿음의 전당에서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그럼 달랐단 말입니까? 노아의 시대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삶이 요셉이 살아간 시대와 그들의 인생은 달랐습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불확실함 속에 던져져 인생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벽을 넘어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그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것인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그 시간 넘어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내 삶의 무거운 그 짐들을 짊어지고 걸어갈 것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의 처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향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얼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얼매이기 쉬운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유혹하는 함정에 빠뜨리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경주를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죄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양극단의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으니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도덕적인 해이론에 빠진 속죄관입니다.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는 표현이냐면 한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고 퇴학을 당하거나 정학을 당할 위기에 빠졌는데 그때 어머님이 학교에 가서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께 빌고 또 빌어서 그 징계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징계가 사라진 것을 보고 아, 어차피 나는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엄마만 믿으면 내 학교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이 어머니를 바르게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수단 정도, 면제부 정도, 속죄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과정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도 예수님도 실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속죄와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다고 입교를 한다고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고 내일부터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기까지 우리는 인생길에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하고 이겨나가야 하지만 죄에 짓눌려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한 그 순간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와 싸우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이 말씀에서 인내라는 이 단어는 휘포모네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견고한 섬, 확고부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땅에 깊이 뿌리 박은 섬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성공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풍랑 속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섬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가 있어야 할 인내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약속과 성취에는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바로 인내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이 인내 외에는 채워갈 수 없었으며 또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기까지의 인내가 그 간극을 메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닭이 아닌 달걀에 가까우며 나무가 아닌 씨앗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라남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동기가 더욱 순수해지게 되며 하나님의 뜻과 전능하심이 그 인내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모습이 간극이 멀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렵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태도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경주자의 초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결정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은 그 땅의 백성들의 기골의 장대함과 힘을 바라보았고 그 결과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평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매우 정확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강한 성읍들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가나안 성읍의 주민들은 메뚜기와 사람과의 전투처럼 게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목도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들의 평가와 전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이 세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믿었고 붙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자신들이 메뚜기가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의 먹이요 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바로 그들의 시선과 초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며 또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을 완성하여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는 이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분을 닮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그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회복시켜 주실 영광의 때, 또한 자신의 속죄 사역을 통해 구원 얻을 영원한 그 백성과의 교제를 바라보시며 당장에 주어진 십자가, 곧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카타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가볍게 생각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고디바라는 단어는 초콜릿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콜릿의 이름을 딴 주인공은 11세기 영국의 지방영주 리어프릭 백작의 아내 고디바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 약 16세의 여인으로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의 남편 리어프릭이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그에게 속한 백성들의 세금을 지나치게 징수하여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자 그의 남편에게 세금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내의 말을 한낱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무시한 리어프릭은 거절하는 대신 어린 아내를 놀릴 심산으로 당신이 만약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탄 채 마을을 한 바퀴 돌 수 있다면 내가 세금을 내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는 거절보다 더한 조롱이었습니다. 16세의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자발적으로 대중 앞에 자신의 몸을 벗고 나서는 일은 역사상에 없었던 일이기에 남편의 조롱의 말이 곧 아내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의 조롱의 약속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발가벗은 몸으로 말을 타 그 마을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커튼을 치고 고디바의 나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감화를 받아 세금을 낮추고 후에 교인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젊은 고디바의 마음에 벌거벗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였습니까?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발가벗겨 돌아가시는 수치를 가볍게 생각하여 주신 것처럼 그녀도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고디바라는 여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회자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낮아지심과 속죄물이 되어주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세금 감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찬송을 받으실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삶, 경주는 결코 쉽거나 편하거나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고 험악한 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해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성취의 간극 가운데 외롭고 힘들게 버텨야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내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은 욕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좁은 그 길을 걸어가며 이 경주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갈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떠나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입교를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시작한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하며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따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믿음을 완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넘어질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경주 중에 자리를 이탈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던 교우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